오늘은 외로움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로움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들 사이에도 함께 침대 위에서 함께 잠을 자도 서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문사에서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그때 1위가 두려움이 나왔어요.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뭐 두려움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염려가 나왔어요. 염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로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두려움이나 염려도 역시 외로움에서 시작해요. 홀로 있다는 거지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또 염려도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로 시작하지요. 외로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른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웹 사전을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참 굉장히 잘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이 돼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 이것이 외로움이래요. 동반자가 없는 상태, 또 다른 사람들부터 단절되어 버림받는 상태, 외로움이래요. 또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한 자, 이것이 외로움이래요. 혼자 있으므로 슬픈 것, 또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드셨을까요? 외로운 감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는 존재.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로움이 있다는 거지요. 진정한 행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린 기대를 갖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막 설레이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더더욱 소중할수록, 그 만남이 더더욱 귀할수록, 우린 더 기대가 되고, 더 설레게 되고, 더 기다려지고, 그런 거죠. 그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일치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외로운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외로웠을까? 누가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요. 아, 이 삭개오가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로웠고 또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왜 외로웠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면요, 당시에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덩덩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외로웠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소위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외로움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덩그러니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나라의 검사 정도 되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최고를 이룬 거지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보다 더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성공하는 것만이 제일 일이 아니에요. 정말 탁월하게 성공하고 좋은 명문대 들어가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어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제가 여리고도 가봤지만 여리고는 어떤 무역의 중심입니다. 아주 도로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아주 잘 뚫려 있어요. 예, 그 여리고 도시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작물들이 그 주변에 종려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이 그 주변에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 데에는 풍성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교통의 중심이고 무역의 중심이고 또 모든 경제는 그 여리고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리고는 그런 분위기와 조건으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정말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어요. 세리장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지요. 예.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착취를 했거든요. 갈취를 했거든요. 예. 더군다나 다들 기본적 경제가 되는 기본적 경제 생활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거둘 게 얼마나 많겠어요. 끌어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삭개오란 말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호 공적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가운데서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히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는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외로웠어요.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외로웠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무시하며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쩌면 그런 열등감, 그런 상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더 집착했는지 몰라요. 돈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이 나를 만족하리라,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해서 돈에 더 집착했는지 몰라요. 또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니까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외모로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또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했던, 그러니까 그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외로웠던 결정적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외로웠던 결정적 이유는 삭개오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는지 모르고 지위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돈 많은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주 우리 남성들의 폭풍수다 모임의 숙제는 아내와 데이트하기, 그리고 서로의 느낌 나누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끼리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숙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아내와 데이트하고 서로의 느낌을 나누자. 그러면 다들 오늘 뭐 다 준비해 왔겠죠. 다들 데이트했겠지요. 예. 숙제 안 해오면 벌금이니까. 예. 그런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인생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외로움은 하나님 없이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점점 더 외로워져 갔던 겁니다.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저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저 돈 많이 버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외로움 속에서 정말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지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의 이름조차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야 그의 몸이 한순간에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외로웠는데, 너무도 외로웠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것도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우리 집에 찾아오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가득한 그 집, 가정에 돌아가도 텅 비어 있는 그 집,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집, 그 집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들여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뒤에 제일 첫 번째로 한 말. 성경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기준은 이미 율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 도둑질한 거에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져온 만큼 갚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내 갑절이나 내가 혹 남의 것을 탈취한 게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나는 전혀 결백하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번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들을 다 탈취하고 살아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배나 돌려주겠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신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귀영화보다 외로움 속에서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히 소유의 절반이라도 혹 누구의 것을 속인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전부였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간 고백이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처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어쩌면 돈 이상의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돈의 가치로만 그쳐있는 게 아니라 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없는 외모,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도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모았다. 어떤 돈, 부자가 되는 이 돈, 자존심이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외로움조차도 감수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돈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도 괜찮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너무도 멋있는 고백이죠. 그동안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외로움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꽉 채워지는 느낌을 경험한 거죠. 아, 그러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 내 인생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행복할까요? 돈, 명문대, 성공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실력을 잘 갖춰서 정말 탁월한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공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 안 하고 다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교회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성공해야죠.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착이 아닌 자유함으로 나가자는 거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자는 거죠. 돈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자는 거지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돈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움의 은혜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채움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채움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다시는 외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라운 것이요.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 아무리 우리가 외로워도 주님보다 더 외로웠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외로웠을까요?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예수님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우리 주님 곁에는 호시탐탐 늘 기회만 노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가득했어요. 길거리만 나가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괴롭힐까를 호시탐탐 늘 그것만 고민하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누구도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움이죠. 외로움이죠. 누가 한 사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만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귀하게 말씀을 양육했던 열두 제자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신뢰가 가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더구나 고작 열둘이라는 제자를 만들어 놨더니 그 중에 하나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요.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 돼서 예수를 팔아 넘겨요. 여러분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도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웠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외롭지 않았어요. 고독 속에 위로를 얻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늘 찾아요.
늘 기도하세요. 새벽 미명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외로운 처지와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이어갔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숱한 외로움과 슬픔이 구속의 은혜와 즐거움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삭개오와 같이 외로운 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바꾸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까닭 모를 공허함과 슬픔으로 외로우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내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